버블이 아닌 기술 혁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 역사를 보니까 버블을 동반하지 않은 기술 혁신들도 있더라. 뉴딜 정책해서 댐을 막 지을 때, 그때 당시에 댐 열풍이 있었을 때도 버블 아니었고, 1950년대 이제 자동차 관련 주요 부품이 발명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황금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버블이 없었고, 더 앞으로 와서 80년대 PC 혁명 이때도 PC 버블 없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와서 모바일 혁명 있을 때 모바일 버블 있었냐? 모바일 버블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 혁신 아닌 버블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AI는 버블이 아닌 기술 혁신 중 하나라고 본다.
자, 그러면은 마이클 버리가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른 분이 또 있죠? 어떤 분이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분인데요.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자 중에 한 명인 필립 라폰트입니다. 필립 라폰트는 버리의 정반대에 서서 버블 아니다. 내가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봤다. 아하. 라고 하면서 버블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의 주인공 필립 라폰트,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분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코트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운용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용자산 80조, 재산 약 8조 8천억 원, 이제 거장의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별명이 이제 새끼 호랑이거든요.
새끼 호랑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새끼 호랑이, 왜 새끼 호랑이냐면 이제 헤지펀드 업계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줄리안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회사에서 요즘 좀 치는데 좀 될성 부른 떡잎인데 하면은 그냥 야 내가 너 투자금 대주고 뭐 인력도 대줄 테니까 한번 독립해봐. 라고 해서 이렇게 독립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독립한 이후에도 좀 부족해, 뭐 리서치 인력 부족해, 내가 좀 지원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자기
독립을 시켜주는
칼을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독립한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고 제일 크게 성장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비범한 새끼 호랑 중에 하나라고 불리고 있고, 실제로 입사한 지 3년 만에 독립했대요. 엄청난 이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이라서 지금까지 이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짬밥 이제 30년이 넘었고, 지금도 이제 이 거대한 한 회사의 대표인데 직접 슬라이드 만들어가고 넘겨가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강세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내가 지금 버블의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검증해봤다. 버블 맞는지 아닌지 내가 검증해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투자에 있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승자를 찾고 있다 까지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우선 강세장이 지속될 거라는 이유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시장의 큰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22년 11월부터 이제 25년 10월까지 이 각 주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회색은 S&P500이고 초록색은 AI 그리고 파란색은 BAI 주식입니다. 보시면 AI 랠리가 시작된 이후에 AI가 이 시장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AI가 시장을 끌고 온 흐름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약해지진 않았다. 네. 그래서 본인은 시장 강세장을 처음 시작한 그 성질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세장이 큰일이 일어난 거 아니다. 그냥 원래대로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새로운 원동력도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M7 주식과 AI 주식 중에서 M7이 아닌 주식, 그리고 BAI주식을 AI 주식의 수익률을 연도별로 이 망라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뭐 23년도는 M7이 주도를 했고, 24년까지는 M7이 주도를 했는데, 25년 들어서는 M7이 아닌 다른 AI 주식들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폰트는 이걸 보고 이제 AI 랠리에 새로운 원동력이 추가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M7 망한다고, M7이 조금 주춤한다고 이게 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 후발주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랠리가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목이냐? 원동력은 이제 각 테마로 분류를 했는데, 뭐 AI의 전력 관련한 것들, 반도체 관련한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기술을 각자 분야에 이제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분야입니다. 보시면은 요런 주식들의 수익률이 M7보다도 훨씬 좋은 거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강세장에 있어서 지금 3년차가 제일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강세장의 연차별로 이제 상승할 확률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3년차가 이 원래 가장 상승 확률이 낮은 시기라고 합니다. 아. 48% 정도인데 이 시기만 넘기면은 4년차, 5년차부터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또 이 상승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10월 말부터 좀 시장이 안 좋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한다면은 4년차부터는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과거 통계를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강세장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팔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2003년이 닷컴 버블의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부터 각 연차별로 닷컴 버블 때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 시기에 사면은 닷컴 버블 바닥 때까지의 수익률이 얼마일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98년 이 닷컴 버블의 한창 와중에 사도 48%의 수익률이 남습니다. 수익률이 납니다. 닷컴 버블을 정면으로 맞아도. 그리고 이제 CAGR로 봤을 때도 역시 연 7% 정도 수익률이 나고요. 그리고 이 닷컴 버블 당시에 2003년에 바닥을 찍고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계속 올랐잖아요. 2007년까지.
네.
그때까지 시계열을 확장해 봐도 99년 꼭대기에 샀어도 CAGR로는 수익률이 발생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비싸다고 팔면은 후회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강세장이 이 지속될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제 버블 검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본인이 지난 400년 동안 있었던 버블과 관련된 서적들을 다 모아서 그걸 토대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분석해보니까 버블이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 인프라, 부채, 원자재, 대체 자산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각 버블마다 특징이 다 있다고 있대요. 네, 근데 이번 버블 우려는 자기가 봤을 때 주식이랑 인프라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식이랑 인프라는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여섯 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테마, 보급률, 매출과 이익, 레버리지, 파이낸싱, 밸류에이션, 투기 이 여섯 개인데요.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전에 없는 혁신이어야 한다. 이전에 없는 혁신이 아닐 경우는 버블이었고 보급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빨리 보급이 돼야지 버블이 아니더라. 보급률이 낮으면 보통 버블이었고 매출과 이익이 견실하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버블이고 그리고 레버리지와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뭐 캐펙스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요거를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경우는 버블이고 그렇지 않고 투자 재원이 건강하면은 캐펙스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버블이 아니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비싸다고만 해서 버블이 아니라 과거 기술 혁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비쌀 때 그러니까 과거 기술 혁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싸야 버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투기는 뭐 IPO나 개인참여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라폰트가 봤을 때는 시장이 우려하는 포인트가 이 6개 중에서 4개다. 보급률, 매출과 이익, 레버리지 파이낸싱, 밸류에이션인데 요거에 있어서 본인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한 거죠. 우선 보급률 저하 같은 경우는 뭐 요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뭐 요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은 미국 기업을 기준으로 직원 수 대비해서 AI를 얼마나 도입을 하고 있나 그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한창 도입하는 듯 하다가 지금 그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이 컨설팅 회사들에서 뭐 지금 AI 도입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급률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근데 라폰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 AI를 과거 인터넷 혁명과 PC 혁명 당시의 도입률과 비교를 한 겁니다. 이제 보라색은 인터넷 혁명 당시에 얼마 인터넷 가입자 수를 나타낸 거고요. PC 파란색은 PC 혁명 당시에 PC를 구매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제 연두색은 이제 ChatGPT의 MAU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비교를 할 수 없는 속도로
그쵸.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률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과거의 이 기술 혁신과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률은 유례없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료 구독자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요즘 좀 문제 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료는 무료든 보급자 순으로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과도한 캐펙스 문제인데요. 이제 버리도 지적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폰트도 버리가 말한 대로 GDP 대비해서 S&P 500의 캐펙스를 비율을 봅니다. 보면 이제 닷컴 버블 당시를 이미 넘긴 했거든요. 그 비율이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레버리지를 끌어다 써서 이게 투자 재정이 불안하면 그게 버블이라는 거죠. 규모 그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S&P 500의 이 현금 흐름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S&P 500 그 대기업들이 가진 현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규모가 크지가 않다. 펀버블 때는 가진 현금의 거의 70% 이상을 다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뭐 46%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재정이 건전해서 캐펙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게 1990년대까지는 번 돈의 80%씩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낮아졌잖아요. 무려 한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미국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캐펙스 투자를 그동안 진짜 극단적으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존에 한 몇 년 동안에 비교하면은 얘네들이 왜 이렇게 투자 많이 해 그랬는데 그 몇 년 동안 투자 안 할 때 저는 매크로 보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아니 금리 좀 내려주면 투자할래? 어떻게 하면 투자할래? 제발 좀 투자 좀 해라 라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지만 안 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두 번에
그러다가 이게 지금 시작되는 거라서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네. 비교하면 아직 애기 수준이니까.
그럼요. 네. 네. 지금 제발 좀 투자해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AI에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돌려막기 아니냐,
밴더 파이낸싱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또 버리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라클은 오픈 AI한테 이제 계약을 해서 서브 계약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렸는데 3천억 달러. 근데 오픈 AI 오라클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사서 엔비디아 매출을 올려주고 엔비디아는 또 오픈 AI에 전화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것도 걱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원래 기술 혁신은 바로바로 이 수익이 안 난다. 클라우드를 예로 들면은 요 그래프는 이제 애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죠. 애저의 연도별 ROIC를 나타낸 건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뭐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7년부터 이제 이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제가 EBIT로 보면은 이 적자가 난 기간 동안 70억 달러 적자가 났고요. 이 흑자가 난 기간 동안 난 흑자 규모를 보면은 770억 달러가 10배 이상 걷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는 서로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이 좀 불안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 클라우드에서 봤듯이 나중에 외부 수요가 붙는다. 그래서 이 라폰트는 외부 수요가 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외부 수요가 붙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 비상장 시장을 예로 드는데요. 지금 비상장 시장을 보면은 올해 50억 달러 이상 이 밸류를 받은 스타트업의 50%가 AI 어플리케이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LLM이나 뭐 이 GPU를 만든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깐 기업들이 주도를 해왔다면은 비공개 시장 쪽에서는 이제 아 그 발전의 AI 기술력을 가지고 각자 자기 분야에 도입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든 이런 회사들이 꿈틀거리고 막 이제 대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대두를 한다는 건 결국 AI 서비스가 보급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AI가 시장이 넓어지고 돈을 끌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밸류에이션 문제인데요. 밸류에이션 역시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 이제 나스닥 100의 PER을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 닷컴버블 당시 100이 넘었거든요, PER이. 지금은 한 28 정도, 28, 3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은 이 과거 기술혁신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닷컴버블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심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면 너무너무 비싼 상황이냐?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치보다도 네. 그렇게 비싸다는 상황 아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닷컴버블과 그렇게 비싸지 않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닷컴버블 당시 거의 70까지 갔거든요. PER이.
아하.
근데 지금은 30 정도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업으로 해서 봤을 때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버블이 아닌 기술 혁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잖아요. 모든 기술 혁신은 버블을 동반한다. 근데 라폰트가 과거 역사를 보니까 버블을 동반하지 않은 기술 혁신들도 있더라. 정말 과거까지 가면은 1930년대 막 뉴딜 정책해서 댐을 막 지을 때, 그때 당시에 댐 열풍이 있었을 때도 버블은 아니었고, 1950년대 이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황금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주요 부품이 발명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버블이 없었고 그리고 더 앞으로 와서 80년대 PC 혁명 이때도 PC 버블 없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와서 모바일 혁명 있을 때 모바일 버블 있었냐? 모바일 버블 없었다. 클라우드 버블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 혁신 아닌 버블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AI는 버블이 아닌 기술 혁신 중 하나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AI가 버블이다 이렇게 불안하게 AI가 돈을 못 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AI 효과 측정이 모호하게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의 유료 구독을 예로 들었잖아요. 벌이도 네. 그렇고. 근데 AI가 그런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오픈 AI를 예로 들면 이제 구독료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바로바로 측정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구글과 메타가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광고 수익을 얼마나 향상시켰느냐. 이런 거는 측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픈 AI 구독이 이렇게 많이 안 느는데? 지금, 근데 이 AI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AI가 생산성을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 AI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이 돼서 마진이 상승했다. 이런 건 측정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마진이 상승했는데 그만큼 상승분을 다시 그러면 이 AI 투자하면 더 마진 오르겠네라고 해서 R&D에 투자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인데 네. 장기적으로 딱 보면은 마진 줄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생산성 계측도 좀 모호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필립 라폰트가 공개 데이터들도 있고 이제 필립 라폰트가 데이터 수집의 진심이거든요.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아주 비싼 비공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 총 망라해서 본인이 모델링을 해보니까 주요 AI 사업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에서 10년 동안 매출 AI 산업이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거다. 그리고 ROIC는 대략 한 2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사이즈도 엄청 커지고 수익성도 뭐 20% 이상 말도 안 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AI의 미래는 여전히 밝고 이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체 지수의 PER로 보면 평균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뭐 이제 S&P500으로 따지면은 S&P500 PER 평균이 16이고 지금 한 네. 30 정도 되잖아요. 두 배 정도 비싸긴 한데 기술주와 비기술주의 격차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주의 PER과 비기술주의 PER은 PER의 차이는 평균 20-30%보다 좀 더 비싼 수준이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면 20-30%를 좀 더 비싸게 주고 제2의 산업혁명을 사는 꼴인데 그럼 나는 무조건 산다. 20-30% 더 주고 제2의 산업혁명을 살 수 있다면 손익비상 너무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AI 투자하고 그리고 이 투자지에서 정답은 미국이다. 뭐 여러 가지 AI에 있어서 뭐 중국도 치고 올라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투자를 예전 기술혁신에서는 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했는데 이번 기술혁신 사이클은 민간이 주도한다. 근데 이런 민간 이런 사이클을 주도할 수 이런 투자를 주도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미국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기업들은 그래서 정답은 역시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AI 주식에 대한 쏠림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좀 더 확산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왜 이렇게 확산돼서 그럼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러면 다시 쏠리려고 좀 할 수 있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결국 다 AI로 돌아가고 AI로 돌아가고 중간에 아니야 뭐 해내 그래도 결국 다 AI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아니 20-30% 좀 더 비싸게 사가지고 제2의 산업혁명 사는 게 낫지 산업혁명에 피해를 보는 애들을 뭐하러 싸냐 20-30% 싸다고 이런 이야기인 건데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익비상으로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AI 투자할 때 명심할 점이 지금 AI 기업들이 지수를 지배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수 투자를 하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AI 투자하게 되는 건데 그럼 지수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은 지수와 다르게 갈 이유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엔비디아만 투자하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까라고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이 투자한다면 이 기업은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데 본인은 후자다. 지금 지수 구성이 좀 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M7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이 라폰트는 M10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M10. 1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이 10개가 넘기 때문에 M7도 아니고 M10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M10이고 그 이전에 M7이었고 M7 이전에는 뺑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도주들이 계속 변화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수 구성이 좀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봤을 때 이 지수를 구성할 40개의 기업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판타스틱 40이라고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지수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완벽히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요 종목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관련된 주식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캡처도 한번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 라폰트의 얘기였고요. 저의 생각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다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라운드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라폰트는 버리에 있어서 정반대 카운터를 친 거잖아요.
그쵸.
버리 핵심은 다 선반영 끝났어. 선반영 끝났어. 라는 거고, 이 라폰트는 아니야. 아직 반영 안 된 것들 남아있어. 이 산업의 잠재력이 엄청 큰데 그걸 시장이 아직 인식을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라폰트 말대로 되려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피지컬 AR라고 하잖아요.
그쵸.
피지컬 AR라고 하고 그리고 라폰트 내년에는 AI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빡빡 등장을 해야지 선반영이 다 안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